제가 좋아하는 주제 빨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주제였다. 주제를 할 게 많았는데 다른 거를 제외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요즘에 서울시에 쥐가 그렇게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급증하는 쥐, 얘네들이 왜 늘어난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쥐가 굉장히 많거든요. 날이 선선해지니까 여름에보다 더 많이 보이죠? 저 오늘만 3마리 잡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모스키토님. 야, 장난 아닌데 요즘에. 그 모스키토와 또 요즘에 거미가 왜 그렇게 많은지, 거미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쥐가 그렇게 늘어났대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공원에 가면 쥐가 있고, 요즘에 도로에 가면 도로를 쥐가 가로지르는 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쥐가 굉장히 늘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쥐로 인한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2181건의 민원 접수가 있었는데 올해 7월까지 이미 1500건이 넘었고, 이대로 가면 올해 26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진짜 2, 3년 사이에 두 배로 는 겁니다. 쥐가 많다든지, 쥐가 뭘 했다든지, 쥐를 잡아달란다든지, 쥐를 봤다든지 뭐 이런 거죠. 쥐하고 싸웠다든지, 내가 쥐하고 싸웠는데 질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안봐 걸어주세요, 뭐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있어요. 제가 쥐를 내려쳤는데 제가 나를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쥐 만만치 않습니다. 안 잡아보셨죠?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쥐들이 늘고 있어서 민원이 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쥐는 왜 증가했냐?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와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으로, 하수관이 침수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다. 비가 많이 와서 재개발 공사를 막해 땅을 막 파, 땅에 있던 쥐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서식지를 이동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주 원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쥐가 늘어나는 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쥐가 급증하고 있다. 쥐마겟돈이 열렸다. 렌마겟돈. 아마겟돈의 렛을 쓴 거죠. 쥐마겟돈인데. 얘가 쓴 겁니다. 제가 만든 단어 아니에요. 쥐마겟돈이 열렸다. 영국의 쥐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서 지난 2년간 쥐 활동 신고가 20%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에 쥐가 침입했다고 각 지역단체, 지자체에 다 신고한 게 50만 건이 넘더라. 쥐가 너무나 출몰하고 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 뉴욕은 쥐로 유명합니다. 안 그래도 유명한데 요즘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럽니다. 2023년에만 쥐 관련 신고가 4만 건이 넘었다. 역시 2019년 대비 30%가 늘었다. 그래서 뉴욕시는 얼마 전에 놀랍게도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실제로 선포를 했고요.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쥐와의 전쟁을 위한 쥐 차로도 임명했습니다. 가짜 뉴스 아니에요. 실제로 임명했어요. 그 뉴욕시 초대 쥐 차르가 있어요. 얘네는 뭐 보도 차르, 국경 차르도 있고,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를 좋아해요. 이 나라 자체가. 그래서 쥐 차르를 만들었어요. 연봉이 15만 달러랍니다. 2억 원이 넘는데, 쥐 잡이 전문가, 쥐 황제 뭐 이런 겁니다. 뉴욕에는 새로운 쥐 보안관이 등재했기 때문에 이제 쥐들은 짐을 싸서 떠나야 할 것이다. 쥐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실제로 쥐 차르가 등장한 다음에 왼쪽이 이제 뉴욕시의 쥐 평균 값인데요. 오, 야, 막, 좀 주는 것 같아. 오. 그리고, 뭐 빨간색이 뉴욕시인데, 많이 줄진 않았지만, 다른 도시보단 낫다. 워싱턴 봐라. 얘들 갔다. 얘들은 쥐의 나라가 됐어. 엘사가 아니라 쥐사야, 쥐사. 저기에 비하면 우린 선녀 아니냐. 해치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지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되도 않는 소리라고 합니다. 쥐들이 분명히 승리하고 있다. 쥐와의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오늘도 몇 마리 봤는데 장난 아니다. 너희들이 이겼다는 건 사기다. 하도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까 쥐 차르가 얼마 전에 10월에 사임했어. 졌어요. 그러니까 쥐가 잘 안 준다고. 어렵죠? 쥐 잡는 게 어려워. 쉽지 않아. 쥐를 잡다가 쥐도 잘 안 주는데 연봉이 2억이요? 이것 때문에 막 시위에서 불타니까 결국에 쥐 차르가 지난 10월에 2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안타깝게 폐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쥐 차르는 패배했지만 뉴욕시는 지금도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임무였다. 쥐와의 전쟁 정말 쉽지 않았다. 우리 쥐 차르는 자신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쥐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안타깝게도 패배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뉴욕시는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서 쥐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결사항전을 지금 선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들었는데, 영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쥐는 왜 이렇게 늘어났나? 왜 쥐 얘기가 요즘에 그렇게 불거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쥐 증가에 대한 논문이 하나 게재됐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워싱턴 DC, 아까 쥐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뉴욕, 암스테르담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도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어떻게 조사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붙여서 방법이 있겠죠. 11개 도시 약 70%에서 쥐 개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쥐로 난리난 게 맞다. 여기 나온 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워싱턴 DC에선 쥐가 390% 늘었고 4배가 늘었대. 샌프란시스코는 300% 증가했다. 야, 샌프란시스코 가시는 분 쥐가 얼마나 했나 살펴봅시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토론토 186%, 뉴욕 162%. 쥐가 장난 아니게 늘었다. 자, 그러면 늘은 건 알겠어. 왜 늘었냐? 이 연구의 결과는 이겁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쥐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쥐 개체수가 늘어가는 이거의 비중입니다. 어떤 거에 따르면 이건 5% 영향, 이건 10% 영향, 15% 영향, 20% 영향인 건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거는 평균 기온이 더워진 거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쥐는 활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받쳐. 계속 뭔가를 하고 계속 만들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쥐들이 이 저출산을 해결했어. 더 많은 생식활동 할 수 있고 쥐는 게다가 한번 출산할 때마다 뭐 엄청났죠. 뭐 열매가 났잖아요. 번식력이 너무 높으니까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고 따뜻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논문에서 연구해보니까 기후변화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팩터였다. 기후변화, 따뜻해진 것도 있지만 추운 달이 감소한 것.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쥐가 추운 달에도 과거 같으면 추워갖고 많이 죽거나 많이 폐사하거나 활동을 못하거나 땅속에 박혀있어야 되는데 추운 달이 점점 겨울이 좀 짧아지니까 그리고 계속 여름 같은 기간이 되다 보니까 활동량을 계속 늘리고 번식활동을 하면서 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아까 전에 캐나다 토론토 얘기가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가 추운 지역입니다. 미국에서도 북쪽에 있으니까 오디오 북쪽에 있죠. 물론 아주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미국 남부 지역 같은 데는 아니죠. 근데 캐나다 토론토는 현재 쥐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갖고 쥐 개체수가 조절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그 신문에서 따온 겁니다. 퍼펙트 쥐 폭풍이 토론토에 몰려오고 있다. 퍼펙트 레스톰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걸 어쩌면 좋냐. 게다가 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따르면 쥐 증가는 당연히 기후변화의 문제니까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될 거다. 미국 외의 나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보면 겨울이 점점 짧더라. 여름이 점점 늘어나더라. 당연히 쥐가 더 늘어날 거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거꾸로 가지 않을 테니까 빙하기로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 태어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저 때는 못해봤는데 우리 아버지 때 이런 거 했거든요. 쥐 꼬리 모으기 운동? 이것까지 못해봤습니다. 저는 뭐 폐지 모아서 갖다 주고 뭐 분변 뭐 이렇게 기생충 때문에 갖다 주고 그런 건 해봤는데 쥐 꼬리 모으기는 못해봤는데 우리 아버지 때 해봤죠. 1960년대 1970년대 학생들은 쥐 꼬리를 가져다 주지. 쥐 꼬리 10개 가져와라 그러면 쥐 잡아갖고 꼬리 잘라갖고 10개를 학교에 가져다 주는 이런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또 보건소에 쥐 꼬리 가져다 주면 돈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비슷한 건 카피바라인가? 뭐 그거 있었죠. 한 마리 잡으면 뭐 얼마? 뭐 그래갖고 그거 전문 헌터님이 죽도록 잡아갖고 제가 거의 멸종을 했다라는 뭐 말이 돌 정도로 있었는데 쥐는 더 어려우니까 작은 거. 우리 아이들은 쥐 꼬리를 모아가는 쥐 잡는 운동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옛날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안 잡고 요즘엔 스마트하게 잡습니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 자, 서울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쥐 출몰 지점에 IoT 센서와 AI 반도체 그죠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만들어갖고 2나노, 1나노, 0.1나노로 가는 아주 스마트한 방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쥐가 장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고 경보가 전송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올립니다. 올해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쥐들은 사실상 다 죽은 것 아닌가 이 정도면 각오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이건 과학적인 얘기도 하나 해보죠. 쥐가 번성하는 데는 방금 전까지 얘기한 기후변화 요즘 변화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이언스지에 또 논문이 올라왔어요. 한 연구가 올라왔는데 설치류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과 유사한 엄지에 있다. 썸네일에 있다. 자, 일단 설치류가 번성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설치류가 뭐냐? 설치류가 혹시 모를까봐 그 있잖아요, 쥐 같은 애들 설 뭐라 그래 이걸 쥐 같은 애들 설치류라고 하죠. 이 설이 물다 깨물다 치가 이빨 막 갉아먹는 애들 쥐 같은 애들 요걸 설치류라고 하는데 이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야 돼 이거 설치류라고 하죠. 다신다고 치고 설치류는 놀랍게도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포유류 종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와 가장 많은 종을 가지고 있다. 야, 그랬어요? 야, 이 장난 아닌데.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저 연구 보고 이번에 알았는데 설치류가 엄청나게 번성한 포유류라는 거죠. 많은 포유류 중에서. 옛날에 축하할 때 한번 나왔지만 박쥐와 두더지는 설치류가 아닙니다. 쥐가 아니죠, 쥐가. 이거 목에서 다릅니다. 얘들은 쥐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했었죠? 옛날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다람쥐, 카피바라, 뉴트리아 뭐 이런 애가 설치류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또 우리 자료 만드는 친구가 또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줄 필요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줬더라고요. 대충 보십시오. 그 친구도 뭐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야. 틀린 거는 이제 교수님 그 유튜브 가서 확인하시고요. 로라시아 상목과 영장 상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두더지하고 박쥐목은 저 상목이 위에 있고 쥐목과 설치류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멀다. 두더지하고 박쥐는 고양이, 개, 사자하고 이렇게 가깝다. 쥐목, 설치류는 뭐랑 가깝냐? 바로 아래 뭐 있습니까? 토끼목과 가깝죠. 그리고 그 아래 뭐 있습니까? 영장목이 있습니다. 이 표를 왜 보여드렸냐? 두더지와 박쥐가 고양이, 개하고 가까운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려요. 그게 아니라 쥐는 누구하고 가까워요? 두더지, 박쥐보다 영장목, 사람과 더 가깝습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상목이 다르잖아. 얘들 고양이, 개, 두더지, 박쥐는 위에 있고 쥐, 토끼, 영장목은 아래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쥐와 사람의 유전자가 대단히 많이 비슷하다. 쥐와 두더지, 박쥐는 안 비슷하다. 쥐와 사람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85에서 90%가 비슷하다. 무슨 큰 의미를 갖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얘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험용 쥐가 됩니다. 유전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뭐 하기 전에 쥐에 찔러보잖아. 이렇게 개나 고양이에 찌르는 건 잘 없어요. 물론 원숭이 실험 이런 건 있지. 사람하고 워낙 비슷하니까. 근데 원숭이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고 비용도 비싸니까 보통 어디다 합니까 우리가? 쥐에 찔러. 물론 개나 고양이에 찌르면 또 엄청 뭐가 많겠죠. 뭐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된다 그래도 개나 고양이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목 자체가 다르잖아. 쥐는 높은 수준의 유전적 유사성 덕분에 사람에게 찌르기 전에 일단 한번 찔러보는 역할을 하죠. 뭐 좀 빼보고 여 빼고 여 빼고 얘 이거 없어도 되냐? 뭐 해보고 야 이거 넣으면 죽냐 사냐? 에 모르겠다. 이렇게 넣어보고 그럼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뭐 이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질병 및 신약 연구. 그래서 쥐가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래서 아직 막 쥐 위령제도 막 해주고 그렇습니다. 실험용 쥐로 죽는 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쥐하고 가장 가까운 설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토끼입니다. 토끼가 가장 가까운데 설치와 가장 가까운. 왜 얘도 이렇게 막 갉아먹죠? 근데 얘는 이제 이빨 숫자가 좀 다르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잡담이었고. 요 쥐와 다람쥐 같은 설치류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썸네일에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썸네일이라 그러면 이런 걸 썸네일이라고 생각하죠. 유튜브 썸네일. 그래 이것도 썸네일이지. 이것도 썸네일인데 그 원래 영단어는 뭐예요? 썸. 네일. 이거잖아 이거. 썸네일. 엄지손톱. 썸네일.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썸네일. 엄지손톱만한 미리보기 이미지. 우리는 이제 미리보기로 많이 알죠. 야, 썸네일 뭐냐? 미리보기 뭐냐로 많이 아는데 원래는 엄지손톱이니까. 설치류는 이 엄지손톱이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영향을 미쳤냐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네일과 클로와 훅, 그러니까 손톱, 발톱 굽이 좀 다릅니다. 좋은 거 알려드리죠? 훌륭한 과학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네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네일이죠. 손발톱. 클로는 그 뭡니까 이거 엑스맨의 애가 클로 들고 있죠. 이렇게 촥 하는 클로, 발톱, 호랑이 발톱, 고양이 발톱 이게 클로죠. 이렇게 찍거나 하는 거. 굽은 뭐 다 아니까 말발굽, 뭐 소발굽 하는 게 굽이고 굽이 있는 동물들은 보통 달리죠. 잘 달리는 거. 이 손발톱은 이 나무위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잡거나 쥐어야 되니까 이 굽이나 발톱으로는 나무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개 중에 뭐 표범이나 이런 애는 이걸로 찍어서 잘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려면 잡아야 되니까 이 클로는 당연히 육식성이거나 아니면 땅을 파는 뭐 두더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네일과 클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뼈입니다. 클로, 우리가 흔히 발톱이라고 하는 클로는 뼈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뼈에 붙어 있어요. 손톱 네일은 뼈와 관련이 없이 그냥 피부 위에 있습니다. 뼈하고 차이가 있죠. 클로는 뼈에 붙어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저 클로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세울 수 있습니다. 찌를 때. 손톱 세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본인의 유전자에 고양이과 포유류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손톱 못 세우고, 아니가 이렇게 세우는 거 말고, 얘네들은 이 뼈 위에 클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뼈를 앞으로 내밀면 클로가 이렇게 튀어나와. 숨겨 있다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고양이나 호랑이들은 평상시에 발이 복실복실해 보이는데 하면은 손발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뼈가 움직여서 이게 마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 사람은 안 되죠. 이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객과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로, 발톱과 네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장류의 손발톱 네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 위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뭘 잡고 뭐 기어 오르고 뭐 하려면 이제 네일이 유리하니까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설치류는 네일이냐 클로냐. 네, 알겠어요. 설명을 다 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쥐과 애들은 이렇게 네일을 갖고 있냐, 이렇게 클로를 갖고 있냐. 손톱, 발톱 이렇게 얘기하죠. 뭐를 갖고 있냐. 자, 쥐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맞추기 힘들어요. 둘 다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있어. 제가 쥐 발을, 쥐 손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축하월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쥐를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될 거예요. 야, 쥐가 손톱, 발톱이 다 있다는데? 야,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야, 쥐는 저게 손이냐 발이냐? 아, 이거 난제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아, 농담이 아니라 쥐는 손입니까 발입니까? 쥐입니다. 요거 손이에요, 발이에요. 야, 요거 애매하다, 애매하다. 요거 손입니까 발입니까? 아, 어렵습니다. 손톱이 달려있으면 손이고 발톱이 달려있으면 발이죠. 굽이 달려있으면 발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어. 자, 그래서 애매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손톱 있고요. 썸네일이죠, 썸네일. 엄지 손톱이 있고. 이건 클로잖아, 클로. 클로도 있고. 설치류는 둘, 다 그런 건 아닌데, 둘 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퍼센트 갖고 있냐면, 연구에 따르면 86%가, 게다가 엄지 손가락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근데 이게 네일이 있으면 사실 엄지 손톱이 있는 거죠. 엄지 손가락까지 썸네일, 엄지 손톱이 있는 설치류가 대략 86%. 없는 애도 있는데, 대부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왜 설치류는 두 개가 다 있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만 있고 아까 토끼와 가깝다며요. 토끼는 클로만 있어요. 발톱만. 사람은 네일만 있어. 근데 쥐는 뭐라고 두 개가 다 있어? 왜 설치류는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냐? 자, 그게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가서 보니까 뭐 이중 기능성을 위한 진화 이런 표현 쓰던데 한마디로 둘 다 잘하고 싶은 결과라고 합니다. 네일도 갖고 싶고 클로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매달리고 뭐 짚고 먹고 이런 것도 잘하고 싶은데 땅도 파고 나무도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클로로 하는 것과 네일을 하는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엄지 손가락에는 네일을 만들고 나머지 손가락에는 클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야, 사람이 이랬으면 기가 막힌데. 사람이 땅도 파고 싸울 때 약 샥샥 흘리자 샥샥샥 하는 게 클로인데 얘들은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더 유리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손발톱과 클로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고 특히 어디서 유리했다? 도시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내일이면 뭐 땅에 파지도 못하고 뭐 그럴 텐데 두 개를 동시에 땅에도 파고 여기도 숨고 게다가 어떻게 해도 이것들이 이렇게 해집어갖고 뭐 이렇게 쥐고 먹잖아 이렇게. 희한하게 인간처럼 먹어요. 파는 거 보면 이렇게 쥐고 먹어. 근데 네일이 있어서 이렇게 쥐고 먹는다니까 이것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다 쥐고 먹는 거 아닙니까? 저기 없으면 썸네일 엄지손가락과 이 손톱이 없으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뭘 어지럽히면서 먹기 쉽지 않아. 어디에 좀 이렇게 갇혀있거나 그쵸? 이렇게 잘 포장해놓으면 이게 먹기 쉽지 않아요. 입으로 뜯기 전에는. 근데 얘네는 막 이렇게 해집잖아. 해집어서 그걸 꼬내 이렇게 꼬내갖고 이렇게 먹는다 말. 얘네들 쉽지 않죠. 카피바라 이런 애들이 이제 없는 애들은 엄디가 퇴화한, 카피바라는 퇴화했다 그러고 기니피그는 요렇게 뭐 이게 붙어있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쥐는 이렇게 안 먹죠. 얘들이 입으로만 먹는 건데 소도 이렇게 먹고 말도 이렇게 먹는데 쥐는 요렇게 먹죠. 어, 이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클로가 있고 요렇게 클로만 있는 비버도 요렇게 먹긴 한데 굉장히 애매하게 씹는데 엄지손가락 썸네일 있으면 요것도 조작이 가능하고 어디에 숨기기 요런 것도 굉장히 유리하고 하여튼 뭔가 이 조작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했다는 거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요렇게 얘기합니다. 설치류가 번성한 데는 정교한 썸네일이 큰 역할을 했다. 진짜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치류가 성공하는 데는 썸네일이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영상도 잘 되려면 썸네일이 잘 돼야 돼요. 어그로가 좀 끌려야 이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여도 교수님 영상처럼 만들면 잘 안 돼. 일단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댓글에 그런 거 달리더라고요. 형 썸네일에는 내용은 언제 나와? 그 27분 영상 중에 26분 30초에 나옵니다. 두 줄. 나머지는 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설치류도 그걸로 성공했는데 설치류도 아까 전에 휴먼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친구는 아니니까 뭐 비슷하게 휴먼 비잉도 비슷하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류의 성공은 두개골 이빨 근육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미쳤지만 음식을 정교하게 다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로와 네일을 두 개 다 활용하면서 손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뭐 음식을 먹던 음식을 구하건 어디에 저장을 하건 아니면 어디에 숨건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유리했던 게 도시에서 번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거고요. 뭐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과학적 얘기를 해봐야 다 들었지만 아마 우리의 생각은 아 됐고 그래 알겠어. 나하고 유전자가 90% 같다는 것도 알고 무슨 뭐 썸네일이 있다 없다 알겠는데 아 됐고 너무 많다. 너무 많어. 아 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해치우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면 으악 이거잖아. 보이면 으악. 한국인들은 일단 쥐를 보면 으악 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쥐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기 나방 수준이라고 합니다. 쥐는 바퀴벌레 빈대 러브버그의 모기 그 다음에 공포감 및 불쾌감 유발하는 생물 5위에요. 5위. 나방보다 위에 있어. 모기급입니다. 모기급. 사람들이 싫어해. 쥐만 보면 더러워 막 이렇게 만지기도 싫어하고 막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거의 40%는 쥐를 해충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충은 이제 벌레충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해수 해충 다 포함한 겁니다. 해를 주는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해를 주는 생물 1위는 당연히 모기고요. 이놈은 모기는 제가 생물을 사랑하지만 그 없애도 되는 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기는 참을 수 없다. 내가 딴 거 다 참아도 모기는 아니야. 모기는 참을 수 없는데 모기는 1등이고 쥐도 꽤 높게 해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만들어온 자료에 따르면 쥐가 해충이냐. 좁은 의미의 충은 곤충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해수까지 포함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게 약간 언어적 특성이 있다. 진짜 개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서구에서는 보면 가끔 뭐 라따뚜이 아까 어디 갔죠? 라따뚜이 같은 이런 애가 쥐가 좀 귀엽게 그려져요. 그리고 약간 착한 역할로도 많이 나와. 귀여운 역할이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쥐 그러면 마우스도 쥐고 이 레트도 쥐입니다. 귀요미 쥐도 쥐예요. 좀 등치 크고 흉악해 보이는 얘도 쥐야. 그러니까 다 같이 쥐야. 이 구분을 안 해. 근데 영어로는 얘는 뭡니까? 마우스. 미키 마우스. 그니까 막 귀엽게 나오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키 레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뭐라 그래 이거 집주라 그러나 시궁창 시궁쥐 이런 게 이제 레트란 말이에요. 이 시궁쥐는 보면은 진짜 이만합니다. 농담 안 하고 손바닥 커요. 얘는 막 이만해. 쥐가 장난 아니잖아요. 크기가 야 저게 쥐요 고양이요 할 정도로 큰 쥐들이 있죠. 특히 뭐 대륙에 사는 쥐들은 미쳤잖아. 뭐 그런 쥐들이 있는데 생쥐녀만 해요. 이렇게 우리 쥐라고 부르죠. 근데 분류학적으로는 얘들은 종은 당연히 다르고 속에서부터 다르다 그럽니다. 아예 멀진 않은데 사촌지간이긴 한데 꽤 멀어요. 얘는 마우스 속이 있고 얘는 레트 속이 있어. 근데 멀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 됐고 쥐. 아 됐고 쥐죠. 됐고 쥐. 서구에 비해서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이제 됐고 쥐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햄스터 나오죠. 햄스터는 마우스입니까? 레트입니까? 이렇게 생겨됩니다. 이렇게 생겨됩니다. 자, 햄스터. 왠지 마우스가 생겼잖아요. 레트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죠? 레트 생쥐. 이렇게 귀여우네. 귀요미쥐. 레트는 이만하네. 안 귀요미쥐. 햄스터는? 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쵸? 뭐,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레드 있고 마우스 있고 고아래 햄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독립된 애다. 마우스도 아니고, 레드 아니네. 어이쿠 둘 다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람쥐는 마우스입니까 레시입니까? 아이고 싶다. 다람쥐. 생쥐입니까 시궁쥐입니까? 자, 마우스입니까? 요렇게 생긴데 다람쥐 혹시 모르실까봐. 가끔 보면 있습니다. 요 애는 어이쿠 역시 둘 다 아니네요. 예, 둘 다 아니고요. 전혀 다른 계통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학문적 분류가 다르다. 어이쿠 저 쟤는 생쥐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다람쥐입니다. 자, 그래서 써있잖아요. 다람쥐 이렇게 써있으니까 어이쿠 또 다른 애였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듣고 갑자기 이제 아마 컬리를 보시고 가면은 분명히 쥐를 볼 때 손을 보게 될 거고요. 손톱 있어? 발톱인가?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다람쥐 쳐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다람쥐를 치면은 뭐가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얘는 뭡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이, 아니면 산에 가시면, 아니, 산에 가면 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청설모죠, 청설모.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영어로 스쿼럴, 스쿼럴을 치면 얘가 나옵니다. 청설모가 나와요. 우리나라 다람쥐 얘는 왜 안 나오나요? 이거는 저도 이거 물어봐서 알았는데, 미국과 한국의 스쿼럴이 다르다. 근데 스쿼럴이 다르다기보다 스쿼럴이라는 게 다람쥐과 전체를 보통 스쿼럴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 아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다람쥐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보이고, 스쿼럴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보이고, 미국에서는 아니면 캐나다에서 스쿼럴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청설모. 그래서 미국인들은 스쿼럴 그러면 보통 얘를 떠올리고, 한국인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식 다람쥐를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얘 이름이 뭐냐? 얘 보통 색깔 붙여요. 뭐 레드 스쿼럴, 뭐 그레이 스쿼럴. 얘 이름은 뭐냐? 줄무늬 다람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쓸데없는 정보였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 자, 그리고 놀랍게도 서양에서는 저렇게 마우스하고 렛을 분류하다 보니까 좀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쥐권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기서 쥐권은 마우스와 렛이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렛을 얘기해줄래? 쥐는 14세기 전염병 전파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요즘 쥐는 그렇지 않다. 요즘 쥐는 질병을 전파하는데 미친 형이 무시할 만하다. 우리가 다 백신으로 없애. 걸려봐야 다 해결돼. 오히려 그렇게 옛날처럼 전염병을 전파하지도 않아. 그런데 옛날 기억 때문에 우리가 쥐를 너무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쥐권을 지켜달라. 잘하면 쥐 밥도 주겠다. 쥐 밥도 주겠어.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놀랍게도 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라던데요. 요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나깨나 쥐를 어깨에 얹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쥐권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이 있다는데, 참고로 이분이 재밌어서 이분 알아봤더니 물리학 박사랍니다. 물리학 박사가 왜 쥐권을 주장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일 파리에서 약 100톤의 쓰레기를 쥐가 먹는다. 쥐가 사실상 도시 하수구 막히는 걸 예방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귀엽고 이렇게 말이야, 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쥐를 신근하게 해야지. 자꾸 쥐돈 넣고 빵야 빵야 하고, 요즘 쥐 잡는 신기한 방법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런 거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쥐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쵸, 저기 프랑스죠? 프랑스는 쥐권 지키고, 자, 우리는 좀 일단 빨리죠. 스마트 쥐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가끔 쥐돈 영상 같은 게 본인의 유튜브나 본인의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까에 대한 쥐돈 연구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팍 꼽는 거. 그게 대박 났잖아요. 그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쥐돈도 요즘에 하도 개발이 많이 돼갖고, 별별별별, 요즘에 제가 본 쥐돈은 뭐더라? 이산화탄소를 발사하는 쥐돈도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쥐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머리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팍 하고 나왔어. 걔가 이산화탄소를 팍 맞은 다음에 그걸 꼭 하고 갑니다. 즉사라 그랬죠. 뭐 그런 쥐돈도 있는데, 친환경 쥐돈이래요. 무슨 소리냐? 쥐약을 쥐한테 먹였더니, 옛날에 그 쥐약 사고 많이 났어요.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쥐약을 먹였더니 쥐가 그걸 먹었는데, 그 쥐가 죽었는데 그 쥐를 개나 고양이가 먹고 죽더라. 심지어 사람도 쥐약 싸고, 뭐 고기에다가 쥐약 발랐더니 잘못 먹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쥐약 같은 걸 넣으면은 2차, 3차 피해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친환경 쥐도시라고 하더라고요. 팍 싸서 쥐가 이산화탄소들을 죽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쥐도시의 실제 광고 멘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쥐가 죽은 다음에 포식자가 와서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으란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을, 야생동물이 먹어도 이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스마트 쥐도, 친환경 쥐도들이 있다는데,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아마 스마트한 쥐 방제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